네,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7절 고린토에서 선교를 하다가 되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럽 쪽에 바울 사도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토 공동체를 세운 것은 바오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토 서간도 1, 2서가 남아있고 그 고린토 1, 2서 서간도 바오로의 친저 서간으로 분류가 되고 또 고린토 서간은 신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어떤 교회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린토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린토 공동체는 또 그리스도교가 이제 서방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 나가는 길목 구실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토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바울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인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계속 그 뭐 유다인을 떠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반대함에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인지하고 있죠. 그렇게 뭔가 계속 이런 유다인들과 단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난 정말 민족 다른 민족들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회당이 아니라 집에서 탄생하는 본격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교의 전통을 이제 물리적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할 때 보시면 안식일날 항상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또 성서를 읽고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뭐 이제 그리스도교 집회의 장소마저 회당에서 벗어나는 그 7절 보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토는 바울의 선교 활동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이렇게 뒷받침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토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린토 교회에 또 초석을 다집니다. 자, 18장 18절에 23절입니다.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2차 선교인 유럽 대륙 쪽까지 확장된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이제 다시금 안티오키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티오키아로 돌아왔죠. 22절 바울은 카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관계를 일부러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바울의 어떤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 그 원로들에게 인사드리고 안티오키아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했다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지체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곧장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되는 이 여정은 그래서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목 방문의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주교님들이 그 견지인을 이제 그걸 방문 수단으로 세서 각 본당을 이렇게 방문을 정기적으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본당의 자리는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 사목 방문에 하나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23절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18장 24절입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제 아폴로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아폴로는 이 그리스인들의 땅인 아카야 지방으로 가서 그곳의 수도가 되는 고린토 교회를 보살피면서 바울 사도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활약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듯이 아폴로의 그런 활동이 고린토 신자들의 분열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죠. 고린토 1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종종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 모든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느님의 편이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9장 1절에 10절 바울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에페소는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퍼진 세 번째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로는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을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회당을 떠나서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학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유다교와 손을 끊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건데 자 물론 이런 모습은 앞선 선교 여행에서도 보여지는 반복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토에서도 바울로가 유다인들에게 이제 너희들한테 안 가고 이방인들에만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만 뭐 루카라는 그 사도행전 저자의 일종의 하나의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또다시 유다인들을 찾아가긴 계속 찾아갑니다. 그것은 사도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유다인에 대한 애정은 로마서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복음이 어떤 특정한 나라나 백성의 특수한 문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느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의 하느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이제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보면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유다인들 안에서 전파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일종의 분파죠. 유다교의 분파로서 이제 유다교에 속한 유다교의 분파로서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면서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죠. 요한의 그렇게 생명력을 분파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도 주고요. 하지만 그 세례가 구약의 정결례에 가까웠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그래서 교회 세례는 이제 구약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 전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받지 않은 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장치요. 성령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아직 넘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인 거죠. 아직 회개라는 거에 아예 그냥 집중해 있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부활의 의미라기보다는 죄를 씻는 정도의 의미. 그래서 그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오는 작업 그걸 이제 성령을 받는 작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성령이 없고 이제 그 바울로 뭐 그런 그리스도교 종파의 세례만 성령이 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거는 뭐 그런 그리스도교 약간 극단적인 그리스도교에서 자기 옹호의 어떤 분열, 그러니까 나눠 갈라치기 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만 성령이 있고 딴 교회 가면 성령이 없어라고 그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있고 없고의 말은 아직 구약에 머물러, 구약의 전통, 유다교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와라.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니들이 받았음에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다, 하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작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까지는 공부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하고 최대한 그 신비의 영역까지 붙어서 나머지 신비의 영역은 이제 하느님이 맡기는 부분은 맡기되 최대한 그 맡기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그런 신앙을 찾아간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이제 그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는 성령이 있고 어디에는 성령이 없다라는 식으로 성령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뭐 어디에 성령이 있고 어디에 성령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성령은 당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했는데 그 당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를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서라는 거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연결해서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다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하나의 개별 종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 효과도 이제 확실해 보이죠. 5절에서 6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셔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내 옆에 있는 것도 모르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 옆에 뭐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도 소중한 걸 모르고 막대하면 그 옆에 있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옆에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 내 곁에 계신 성령을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장 7절에서 12절 트로아스에서 에오티코스를 되살리다. 7절 보시면 주간 첫날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표현은 밥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찬례를 거행했다라는 말이죠. 지금의 미사를 행한 겁니다. 바오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가 행한 것과 매우 닮은 행동을 취하면서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냅니다. 구약의 어떤 예언에 항상 구약의 어떤 전통에 기반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 성서는 어쨌든 풀어나가죠. 사도행전의 저자 루카는 이로써 앞서 사도행전 안에서 타비타라는 사람을 다시 살린 베드로와 바오로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합니다. 9장 40절에 41절 보면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가부들을 붙들어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저자 루카는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교회는 어쨌든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에 대한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영적 권력이라 하더라도 권력이라는 게 뭐 작든 크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카는 자신의 스승 바오로를 어떻게든 사도 베드로와 적어도 동일선상에 사도행전에서라도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오로는 교황이라는 타이틀은 달지는 못했죠. 어떻게 초대 교황이라면 베드로가 되고 바오로 사도는 교황이라는 타이틀은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를 가보면 바오로 사도의 성당은 성전, 그러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한국으로 치면 사대문 밖에 있는 거죠. 한양 성 안에 있지 못하고 한양 성 사대문 밖에 바오로 사도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뭐 루카 저자가 애는 썼는데 베드로 사도의 어떤 위치만큼은 올려놓지 못한 부분도 뭐 인간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 뭐 비길 바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